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함께 모여 예배의 단을 이곳에서 쌓고 온라인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저희들이 다 주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을 주셔서 무익하고 연약한 종에게 주님 말씀을 해석하며 바르게 몇 마디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시고 이곳에 또 계시고 일곱 영으로 온 땅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심령들마다 처소마다 하나님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줄을 아오니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도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쳐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한두 마디 바르게 증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교훈을 얻고 유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화가 조금이라도 더디지만은 조금이라도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 말씀. 진실과 화평을 행하라. 진실과 화평을 행하라. 그런 교훈이 나오죠. 14절 보십시다. 이는 원문에는 이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격발은 일으킨다는 말이죠. 일으켰을 때에, 나의 노를 일으켰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뜻하였음이니, 이는 하면 왜냐하면 뜻하였음이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 스가랴 8장은 예루살렘의 미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노를 일으켰을 때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고 그것을 뉘우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결과 그들에게 전쟁과 멸망과 황폐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자, 전에는 진노를 일으켜서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고 이제는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뜻하였음이라.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뜻하였다고,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음이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선을 베풀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지 그게 은혜죠. 구원과 회복은 바로 이 은혜에 근거한 것을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이 있고 또 회복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주권적으로 그의 진노도 내리시고 또 은혜도 베푸십니다.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 터이지만 말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 그것이 오늘 읽은 14절 15절에 분명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절에서도, 스가랴 8장 2절에서도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시온을 향하여 질투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내 백성 시온이 죄를 지어서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도 안타깝지만은 그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고. 그런 하나님의 질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는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와서 하나님 바로 알고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복을 네가 좀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질투라. 질투.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질투가 있죠.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되면 마음이 상하죠. 3절에도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 즉,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왔은 즉,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전에는 진리가 다 소멸되듯이 진실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거룩이 없고 불결만 가득하던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면 이제는 진리가 있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아멘으로 받아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기에 실천되어서 백성들이 꽤 거룩해지는 것이, 아직도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는 계명을 지키고 반듯하게 살려고 하면 거의 거룩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도 반듯해 진실하고 선하게 행하니까. 7절 8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동서사방에서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도 불렸어요. 예, 저 이스라엘 땅에서 오면 동쪽 끝에 있는 극동이라고 하는, 예, 극동 지역이라고 그러죠. 동쪽 끝이란 말이죠. 이제 더 가면 태평양 바다가 나옵니다. 일본이 있지만은, 예, 이제 이 뭐야 육지의 대륙의 끝이죠. 일본은 섬이니까 치지 말고 대륙의 끝이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동쪽 끝이나 서쪽 끝에, 서방은 일찍이 복음이 들어갔고 동쪽 끝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 됐습니다. 동서남북에 복음이 증거돼서 오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에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나라인데 유교나 불교나 샤머니즘 미신으로 가득했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응답을 해서 우리도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하나님 배워봐야겠다, 성경 공부해야겠다, 성경책을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모여오게 됐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거기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 깨닫고 예수님 깨닫고 우리 죄인인 것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어야겠다. 그래야 내가 영생을 얻겠다 깨닫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데 믿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로,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은혜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났으면 공로가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니까 은혜요, 선물이라 그래. 선물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다. 이 선물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있는 뭐 돈 몇 푼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봅시다. 스가랴 8장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거민들,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그런 생활 교훈과 같은 것을 두 가지 말씀하기를, 첫째,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첫째로 진실을, 각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고 진실한 재판을 하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재판은 사실에 근거하고 증인들의 진실한 증언에 근거한 재판이죠. 어떤 때는 물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죠.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은 흔적을 남겨놓지 않고 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도 뭐 재판 막 이렇게 많이 보고 있지만은, 그 물적인 증거가 있으면 말해봐라, 없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말 할 때 물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증인의 증거도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두세 증인이 확실히 증거하면 그거를 물적 증거와 똑같이 여겼습니다. 두세 증인이, 확실한 증인들이 그것을 내가 봤다, 아주 측근들이 봤다, 그러면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적인 증거는 남겨놓지 않아요. 그걸 남기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없겠죠. 물적인 증거가 남진 않지만은 확실한 증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증거한다, 그 말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진실한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또 맹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말하거나 약속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웃겠죠. 너 감히 내 앞에서 거짓말하는구나. 왜 사도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잖아요. 그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쳐서 죽었잖아요. 사도 앞에서 감히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쳐서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웃으면 너 그래갖고 되겠냐? 너 그래가지고 성도가 되느냐? 천국에 그래서 들어온다고 하는 말이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큰 죄란 말이죠. 헛맹세, 거짓 맹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오늘 말씀과 똑같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라. 서로서로 진실을 말하고 또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가 서로 남에게, 형제에게 우리가 거짓말을 말한다면 안 되죠. 거짓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의 말씀에 뭐랬습니까?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이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거짓말로 범죄케 한 것이 사탄이었잖아요. 마귀, 옛 뱀이죠. 사탄이 뱀으로 화신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입니다. 진리,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큰 죄지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 27절, 22장 15절에 보면 이 거짓말은 천국 들어가지 못할 죄악, 지옥 갈 죄악. 21장 8절에 보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우리 성도에게 합당치 않고 신약 교회에 합당치 않고 교회에 합당치 않고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는 더더욱이 합당치 않고 신자들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인간관계는 진실한데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은 안 되더라도 진실하게 서로 대화가 오고 갈 때에 거기에서 신뢰가 쌓아지고 우정이라는 것이 쌓아지죠. 그게 거짓이 있으면은 그게 다 깨져요. 거기는 아무것도 쌓아질 수 한만 모든 공든 탑처럼 많이 쌓아놨다 하더라도 그거 거짓말이야. 그래 놓으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암만 10년 동안 다 쌓아놔도 그 사람을 철석같이 믿어도 요새 있는 무슨 뭐 펜싱 선수처럼 아주 다 믿고 서로 결혼도 약속하고 그래도 그 거짓말이 되놓으면 얼마나 허무하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비싼 집에 비싼 제일 비싼 차에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척척 그냥 막 용돈처럼 막 주고 내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랬을 듯한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게 사기꾼이다. 자기 돈은 하나도 없고 남의 돈 다 사기쳐가지고 쓰 펑펑 쓰고 다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죠. 그것이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도는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유능한 똑똑한 사람들이 못 되고 천재도 아니라도 우리는 진실하게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 내가 가진 내 그릇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것도 내가 벌 만큼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예요. 그게 내 몫이에요. 예. 내가 벌 수 있는 그 이상을 벌려고 할 것도 없고 그건 욕심이에요. 예. 내가 열심히 내가 하는 만큼 열심히 뛰어서 그게 벌고 너무 뛰는데 너무 과하게 뛰어서 몸 아프지는 말고 둘째로 여기에 첫째는 진실을 말하고 진실한 재판하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진실이죠. 둘째는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사이좋게 하라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죠. 진실과 사랑이죠. 화평한 재판은 남을 해치려 하는 의도를 가지지 않고 가급적 서로 화목하게 하는 재판입니다. 재판이 그런 재판이 정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진짜 좋죠. 재판을 하는데 목적이 저 사람 죽이려고 하는 재판이 아니라 내가 진실을 밝혀서 그렇지 않다고 오해를 풀라고 나는 당신 해치려는 마음 초도 없고 그러니 아무쪼록 오해를 풀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게 결말이 되는 재판을 한다면 정말 좋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조금 손해가 돼도 그래 이제 이쯤 하자. 내가 나머지 손해는 내가 그냥 다 그 문제 삼지 않겠다.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은 세상이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죠.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예, 다 판결이 옳고 그름이 나도 그래도 아니다. 끝까지 아니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죽인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말이죠. 그래서 화평한 재판이라고 표현하고 마음으로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 계획하지 말라는 거죠. 남을 미워하고 해치려는 계획은 일종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남 죽이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으면 빵 벌써 쏴서 죽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 미워하는 것은 미움은 곧 살인이다. 그렇죠? 미워하면 나중에 살인까지 가요. 그러니까 미움이 내 속에 들면 이미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예 뭐라고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곧 죄 지으면 죽음인데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죄 안 짓는 세계에서 산다는 말인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영생의 세계에서 살겠어요? 이거는 사망의 세계에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된다. 선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은 악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화평을 행한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훈은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회복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진실과 화평을 실천해야 될 것이라 그렇게 교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하게 살고 또 서로 사이좋게 선하게 남을 좀 배려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한 인간관계에 참 중요한 덕목이죠. 그렇게 하면 다들 좋아할 텐데요.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참 모든 게 거짓말할 줄 몰라 말을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하죠. 그 사람의 도덕성을 인정하고 또 착해서 남을 좀 배려하려고 하고 남을 해치려는 거 그럼 절대로 그런 일은 안 하고 말도 곱게 하고 그러면은 다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남들은 그 사람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데 혼자서 아주 독설을 퍼붓고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안 좋아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18절을 보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또 진실과 화평 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이 이제까지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을 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금식을 참 많이 했네요. 달마다 4월달에도 5월달에도 7월달에도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의 함락을 슬퍼한 것 같고 예레미야 52장 6절에 보면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과 궁궐이 불탄 것을 슬퍼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 보면 4월 5월에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 성전과 궁궐이 불탔거든요. 또 7월의 금식은 율법에 나온 7월 10일 속죄일이라는 원래 10대 절기 중에서 금식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 속죄일의 금식일을 가리킨 것 같고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슬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레미야 52장 4절에 보면 10월에 포위를 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하튼 그들이 금식을 참 많이 해서 4월, 5월, 7월, 10월 그러나 그 금식의 날에 그들이 슬퍼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금식했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실 때에는 더 이상 금식할 것이 없겠죠.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좋죠.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은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불행한 것은 행복하지 않은 것은 슬픈 거잖아요. 몸이 아파 슬프든지 너무 경제가 어려워 슬프든지 인간관계가 속상해서 슬프든지 많이 자원 슬픈 거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늘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종교적인 부흥, 신앙적, 경건적 부흥이 있고 의식주의 피로를 풍성히 주심 때문에 스가랴 8장에서 3절, 8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게 된다. 기쁨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회복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의롭게 살 뿐만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참 좋은 거죠. 마음이 불안한 것은 안 좋죠. 평안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평안을 얻으라. 또 우리 교회 바깥에 벽에다 붙여놓은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거짓말하시나요? 예수님께 갔는데 평안이 없으면 거짓말하신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신자들은 어떠한 환경 여건 육신의 조건이 이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상당한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상당한 평안을 누리지. 그렇죠? 그래서 평안과 기쁨,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고 또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5장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유다 백성에게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고 강조하 19절에 이것은 그들에게 내면적 도덕적 변화를 강조하신 것이죠. 우리는 진실한 것만 말하고 믿고 또 무슨 일이든지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또 남을 미워하거나 헤아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선과 화평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진실과 화평, 진실과 화평. 20절 또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우리가 예배당에 갈 때 우리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면 나도 가겠다 그러고 같이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에 말씀하면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께 가서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렇게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나라들이, 유대 나라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같이 이방의 나라,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10명 나라 10개국을 사람들이 종을 대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텐데,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 그렇지. 정말 우리가 모든 열국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쓴 이 성경,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쓴 책이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유대인들이 쓴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책을 다 열심히 읽고, 목사들은 전부 신학교에 들어가면 히브리어라고 하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도 그 당시 유대 당시에는 전부 헬라어를 공용으로 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헬라어도 공부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이 받은 그 계시의 말씀, 모세여 당신이 받은 것이, 또 아브라함이여 다윗이여, 예, 모세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요,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좀 잘 바로 깨닫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셈이죠. 그렇게 하리라. 여러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과 강대한 나라들이, 언어가 다른 열국 백성들이,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열방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의 구원, 세계 보고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이죠. 스가랴 6장 15절에서도 이미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방인들, 먼데 사람은 이방인들이죠. 우리같이 저 동쪽 끝에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8장 7절도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리라. 이것이 신약교회의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포함된 것이죠. 이방인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또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도 헌신하며 힘써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 긍휼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오늘 우리도 구원을 얻은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면 너 과거에 너무 죄 많이 지었잖아,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벌을 내리는 거야, 벌을 내리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머리를 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힘을 내거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사랑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 힘을 내라고 하셔서 우리가 감히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다 나온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죄인 아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모든 거짓을 버리고 항상 진실하게 말하고 판단하고 항상 선하게 살려고 해야 한다. 아까 부른 508장 찬송 주와 같이 되기를 하면서 그 찬송가 참 좋아하는데 파니 크로스비 장님 할머니가 지은 찬송이죠. 이제 평생 사니까 나중에 할머니가 됐겠지만 처음부터 아주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아마 장님이었죠. 그런데 그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착한 마음을 품고 진실과 화평, 진실과 선을 품고 살아야 된다. 진실과 화평을 실천하라. 이것이 구원 얻은 백성들, 회복된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진실하십시오. 진실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말고 서로 진실하게 살고 또 화평하게 사이좋게 우리의 작은 교회에서부터 사이좋게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사이좋게 모두가 사이좋게 언니와 동생이 사이좋게 언니들이 보통 전부 착하면은 동생들이 다 사이좋더라고요. 언니가 이기적이면은 별로 형제 관계가 좋지 않아요. 위에가 잘하면은 그 다음에 동생들이 다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가정에서도 화평하고 부부관계도 화평하고 또 이웃관계도 가급적이면 다 화평해 원수를 만드는 건 좋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로마서 12장 뒤에 말씀했죠. 셋째로 우리는 온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깨닫고 그렇죠. 우리도 이방인이고 온데 하나님께서 열방에 있는 10개 방언을 하는 나라 사람들을 다 부르신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를 깨닫고 이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힘써야 되는데 그것이 참 힘들고 우리는 부족하고 한 것이 별로 없고 또 해야 될 일은 많은 게 분명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참 어떻게 우리가 무슨 전도 사역을 선교 사역을 지원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연말이 되니까 이런저런 요청들은 오지만은 진짜 참 어렵고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지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목사로서 큰 고민거리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를 올리며 또 주의 요구하시는 대로 진실과 화평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구원 얻은 것처럼 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하여 싸우니 늘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지 못하면 또 나가서 널리 전도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헌신하고 훈련을 잘 받아서 나가서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주님이여 일하는 그런 종들이 개척전도자들이 처처에 많이 일어나야 할 터인데 우리는 너무 무능하고 주님이여 우리는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또 우리 주위에 또 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일을 모두들이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분발하는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다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